지금 보신 영상은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영상입니다. 18세기 때 영국 경제를 기초로 하고 있는 두 가지 경제적인 기초가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제도, 국내에서는 영국 내부에서는 노예제도가 경제적인 기반이었고 국외에서는 노예무역으로 이렇게 이 영국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벌었던 돈의 3분의 1이 노예무역, 노예를 팔아서 얻은 이익금으로 그 영국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어느 누구도 노예제도를 폐지하겠다, 노예무역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그런 은행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또 아니면은 미국이 지금 무역의 가장 큰 무역 중에서 뭐 농산물이고 그다음에 원유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항공 기계장비인데 이런 거를 수출 안 하겠다 이거를 폐지하겠다고 법으로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이 시대에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불가능한 그 일들을 윌리엄 월로포스는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이제 1787년 10월 28일 날 28세 때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쓴 것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압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근데 이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윌리엄 월포스가 자기가 구원에 대한 은혜를 받았을 때 정치인으로 계속 남지 않고 이 목사가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일은 속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 목사가 윌리엄 월버포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설득하고 세속적인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 목사가 노예 상인으로 일했다가 회심하여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찬송가를 작곡하였던 존 뉴턴 목사였습니다. 만일 윌리엄 워더포스가 정치인이 되지 않고 목사가 되었다면 이 노예 개혁이나 노예제도 개혁이나 노예무역 폐지 같은 그런 정치적인 역할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힌두교와 불교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생의 목적을 갖지 않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자체, 욕망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욕망을 가지면 안 되고 욕망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세상과 밤을 쌓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과학자나 무신론자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성취하는 그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 한편에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 라고 서로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것이 옳은 답입니까?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기스니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소명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이 인생의 목적에 대한, 삶의 방향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떠한 존재로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영어의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은 소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아담이 죽은 거는 생명은 소울이었는데 혼이었는데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아주 불타는 영, 그 영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아있는 영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렇게 새로운 영이 만들어져야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싫다고 이렇게 밖으로 뛰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두어야 나무가 생명이 있는데도 나무가 이 땅에 뿌리가 두는 것이 싫어서 하늘이나 다른 곳에 뿌리를 둔다면 이 나무는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따라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대로 살아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랍고 풍성한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야 정말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어떻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찾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모세의 예를 들어보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40년 왕궁의 삶, 두 번째 40년은 광야의 삶, 세 번째 40년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애굽에서 구출해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의미를 주셨고 그 삶의 의미에 따라서 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한 때를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언제 알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가로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아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살았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도자로서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날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일을 하면서 모세는 지금까지 내가 왜 왕궁에 40년 동안 살았고 내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해냈는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평생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평생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존재의 의미,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박 권사님이 이 좋아하시는 말씀을 받았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박 권사님의 하나님께서 이 삶의 이 존재 의미,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존재 의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베풀 때,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다른 사람들을 베풀 때 아마 가장 삶의 의미의 기쁨을 느끼고 거기에서 아마 이렇게 이 나도 모르는 그런 힘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베푸는 자로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각자에게 평생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존재의 의미, 삶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질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라는 것에 해답을 얻어야 내가 삶의 의미, 하나님께 주신 의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존재, 나에게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선한 일은 같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선한 일은 각자에게 다른 선한 일들을 하도록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 의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한 일이란 to meeting a high standard of worth and merit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주 높은 스탠다드에 있는 가치 있는 것, merit 어떤 장점, 특징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선한 일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말씀에 따라 살 때,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살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이 땅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행동의 행위가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맡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도 하나님의 선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방향에 따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반대에 응답을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에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이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 선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 말씀도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으심을 받은 자는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각자 걸어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걸어온 과거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이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지 안다는 뜻입니다. 다음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 보면은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배입니다. 이 지금 배가 지금 어느 쪽이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등 돌리고 있는 것이 이슬이가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은 뒤이고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는데 노를 졌는데 등 뒤로 노를 쳤습니다. 근데 이 등 뒤로 노를 치면서 어떻게 내가 그 가고 있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을 알고 갑니까? 전 노를 접은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노 접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물길, 지나온 길, 이 배가 이렇게 걸어온 그 지나온 길을 따라서 목표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에 어떠한 경험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어떠한 선하심을 일을 하도록 그 경험을 주셨고, 어떠한 선한 일을 하도록 재능을 주셨고, 어떠한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일을 겪게 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 제 인생에 가장 그 방향이 되고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냐면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자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는데 어떠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저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 세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저보다 공부 못했던 사람들도 다 들어갔던 서울대학. 근데 저만 떨어졌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떨어지고 다음에 이렇게 학교를 낮춰서 연대를 들어가고 바로 군대 가게 됐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바로 군대 가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와서 이것을 다시 만회해 보려고 사법고시를 시험 봤습니다. 사법시험을 보는데도 제가 가르쳐줬던 사람들은 다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이 사법시험은 뭐냐면은 한국의 검사, 변호사, 판사가 되는 자격시험입니다. 그걸 하면은 여기서는 뭐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 되기 위해서 각자 시험이, 라이센스가 다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시험만 합격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검사도 할 수 있고 판사도 할 수 있고 변호사도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보는데도 가르쳐주는 사람은 되고 제가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시험에 붙고 가르치는 사람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목사고시를 봤는데 아니 이 쉬운 목사고시도 이 교단에서 저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물론 다음에 목사고시를 합격할 때 수석으로 합격시켜주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속에서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아픈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떠한 예배자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예배자, 모두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어떠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선한 일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신 선한 일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 경험의 인생 경험에서 수치가 하나님께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아픈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도 아프시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 두면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 그 어떠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 쥐고 있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과거 경험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4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찾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4년 표를 보면은 살아있는 예배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인데 매달 매달이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 이유가 성소에 물이 차기 때문에 생명수에 물이 차기 때문에 매달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매달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